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도 한번 하시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봤는데, 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 왔던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5박 6일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오늘 또 여기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나중에 예배 후에 축복하겠지만은 또 우리 승호 우리 승호 형제가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와서도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또 예배 후에 오늘 인사할 분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일본으로 떠나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원이도 오늘 이제 학교에서 남아공으로 또 선교지로 오늘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가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이고요. 앞에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선교사님을 처음 보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우성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팔을 이름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생소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오랜 교제를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신실하고 참 좋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처음 저희 교회 오셨기 때문에 또 환영하는 의미로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파송된 후 2016년 3월 25일 날 제가 네팔을 땅을 밟았고요. 그래서 파송된 후 지금 2년 한 9개월,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PPT로 저의 사역복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벌써 보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향한 많은 소원과 또 기도 제목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2019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올해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또좀더 나은 자리 좀 직장을 좀 옮겨야 되겠다. 아니면 좀더 최선을 다해서 높은 직위로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큰 위대한 일, 굉장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굉장한 많은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에게 누군가 성교사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의 소원과 갈망은 2019년 한 해를 향한 저의 갈망은 아니 저의 평생을 향한 갈망은 주님이 좀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주님이 좀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선택 기준에 대한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개 양치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참 깜짝 놀랄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하죠. 하지만 진짜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뭐든지 될 수 있습니까? 유리벽이 있는 거죠. 네. 안 보이는, 뻔히 보이긴 보이는데 벽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양치기가 그 아버지도 상상조차 못했고 선지자도 생각지 못했던 그 양치기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필 다윗인가? 그 많은 탁월한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다윗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 기준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쿠데타나 반란을 말하는 거죠. 역모를 일으키면 우리 예전에 역적 집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사지가 찢겨 죽거나 아니면 사족을 멸망을 당하거나 자기 집은 거름더미가 되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이 역모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일이.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염려를 했습니다. 사울이 알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배를 인도해라는 거죠. 선지자가 돌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진방 예배를 하는 자리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이세의 가정을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누굴까요?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를 오셔서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청소부터 해야죠. 그죠? 집을 빨리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주 멋진 식당을 잡든지 아니면 집에서 준비를 하겠죠. 한 2, 3일 전부터 시장을 봐서 상이 부러져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목사님이 기도가 축복이 될 줄 믿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겠죠. 오늘 이세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사 중에 사사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가 기도하면 이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정말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선택 기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의 집에 도착하고 면접이 시작됩니다. 이 면접은 서류 심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한 거죠. 걸어보게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는 아, 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구나, 왕으로 뽑힐 사람이라고 확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선택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있었지만 사무엘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압의 이름입니다. 엘리압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런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엘리압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 이름답게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이름대로 살았다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의 용모와 키가 탁월했습니다. 키가 크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키가 크다는 거는 왕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첫 번째 일은 재판을 하는 일이요. 두 번째 일은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왕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큰 칼을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유리했죠. 그러므로 큰 키는 왕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볼 때의 그 기준은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의 확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평생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좀 볼 줄 안다는 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과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히 한국은 외모를 보죠. 네. 사람들은 조건을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키가 큰가, 그가 어떤 학벌을, 어떤 직장을, 어떤 메이크의 옷을 입고 있는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제가 종로에 있는 한 부목사님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잠시 방문했다가 참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 애들 중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왜 그래 왕따를 당하느냐 물어보니까 사는 집 때문인데 종로에 있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 뭐부터 물어보냐면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아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 사택 빌라니까 빌라에 산다고 했더니 그 지지라고 좁은 곳에 어떻게 살아 하면서 친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슬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얘기를 정말 뉴스에서만 봤는데 진짜구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외모를 보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심이 뭔가? 중심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다. 마음가짐이다. 진심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번역은 동기라고 하십니다. 동기. 예. 그 사람의 동기가 뭔가. 제가 네팔에 있는 동기가 뭘까요?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인다는 거죠. 주님은 그 중심과 진심과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세의 아들들의 진심과 동기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심과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그 용모와 키가 탁월했습니다. 탁월했어요. 제가 그 매년마다 그 타임지에서 100명 선정하자 영향력을 미치는 뭐 100명. 제가 그걸 한 번씩 보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문화 부분에서, 리더 부분에서, 아이콘 부분에서, 이렇게 되나요? 그죠? 아, 굉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탁월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결정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탁월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결정적인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비나답의 이름의 뜻은 이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모르겠어요. 효도하는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아들이었는지 도덕성이 있는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덕성 아주 중요하죠. 제가 네팔에 있을 때 한 번, 뭐 제가 늘 보는 건 아닌데 한 번 이제 뉴스를 보다가 한 장관 후보자의 한 장관 후보자의 이제 뭐죠 청문회 그걸 봤는데 그 국회의원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장관 후보자는 왜 위장 전입을 8번이나 했는가? 위장 전입을 8번이나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도덕성이 없이는 대통령 고사하고 장관 후보자 장관 되기도 어렵구나. 도덕성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도덕성조차도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아들이 산마. 산마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모르겠어요. 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힘이 좋았겠죠. 아마 힘이 세고 아마 개척정신, 자수성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 기준도 아니라는 거죠. 일곱 아들이 그렇게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힘도 주님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주님의 선택 기준인가? 그 진심이, 그 동기가 주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뛰어나건 도덕성이 뭐 없건 그리고 힘이 없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성교제 듣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죠? 붙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령에 붙어가는 사람.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묻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저희 네팔에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현지 목사님들 찾아와서요. 막 이렇게요. 저는요 굉장한 사역을 합니다. 지금 성도들도 많은데 땅도 없고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땅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와요. 그럼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죠. 땅도 필요하고 교회도 지어야 되겠고 오토바이도 필요하겠지만 그 진심이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인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겠다는 것인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선교사와 잘 연결되어가지고 다른 현지 목사님들은 꿈도 못 꾸는 교회를 지어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럼 다윗의 진심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분 요즘은 노래만 잘한다고 그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그가 정말 진정성 있게 노래를 부르느냐? 이게 이제 좌우를 하잖아요. 다윗의 진심을 그의 노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시편 23편이나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는 돈이 철철 넘쳤고 항상 궁전에서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어야만 했었고 그가 아둘람 굴에서 그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주님으로 만족한다. 다시 말해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신랑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야, 우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야,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너무 철없는 고백입니까?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 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27편에도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주님의 임재가 그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죠.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얻고 나는 주님을 얻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은 상대를 얻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를 얻고 상대는 나를 얻는 것. 다윗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죠. 다른 형들은요, 다 불려갔어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사무엘의 축복 예배, 그 중요한 축복 예배 다 불려갔는데 다윗만 못 불려갔거든요. 얼마나 섭섭할게요. 자기만 빠졌는데. 저 같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삐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들은 다 불려가고 그 중요한 축복 예배에 불려가고 나는 빠뜨리고 말이야. 섭섭하죠.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빠졌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에 나를 빠뜨려도 그것이 섭섭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감사하고 양치기로 있어도 감사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목동으로 지내도 감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도 감사하지만 형들 도시락 배달만 해도 감사하고. 이게 이해가 가세요? 주님이 그의 동기니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다들 일어서서 박수하며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박수하지 않아도 그는 충분했죠. 네팔에 살면서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팔에 전기가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전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전화했는데 전기가 아내가 전기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그 인버터라는 이제 배터리로 이제 쓰고 있다고 막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배터리가 고장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렵다고 그래. 갑자기 이제 두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네팔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이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끊겨요.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물물을 쓰기 때문에 건기대는 다 우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차를 불러야 돼요. 기름차 같은 한 15,000원 주면 이제 물차가 오는데 그것도 건기대는 아무리 불러도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바라기 때문이죠.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100m, 200m를 줄을 서는데 이제 기름 없다 이러면 집에 가야 돼요. 어떻게 차를 끌고 집에 가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름이 없는데. 가게에 간장과 소금이 설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 얼마나 음식은 얼마나 다 맛있는지. 제일 먼저 어딜 갔을까요? 떡볶이, 순대.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냐면 단무지였어요. 단무지를 저희 아들하고 새 접시를 먹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단무지를 잘 먹냐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나는 네팔에 있는가? 그 중심은 뭐냐? 그 동기는 뭐냐고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너는 네팔에 있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른 이유들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제 마음에 뭐 엄청난 일을, 뭐 수많은 교회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위대한 선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동기를 드러내시고는 그 동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주님을 사랑함이 아닌, 주님으로만 만족함이 아닌, 저의 자아 성취나 저의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나, 그래서 그 애씀이 되지 않을 때에 언어를 탁월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뭐 화를 내는 거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주님은 주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길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는데 저의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같은 대단한 보물을, 정말 굉장한 보물을 얻는다는 것, 정말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 주님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포기나 희생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1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자리가 나온다면, 여러분, 만약에 1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놓는 것이 그게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포기나 희생이 아닌 거죠. 뭐죠? 투자인 거죠, 투자. 네. 만약에 주님과 같은 보물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만 원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포기를 한 것이지 희생을 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한 것이지. 이와 비슷한 대답을 누가 했냐면 그 시티스터드라는 아주 위대한, 참 귀한 분, 위대하다고 하기에는 귀한 분이 고백하셨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한 어떠한 희생도 대단하다고 할 수 없다. 그건 그냥 투자한 거죠. 정말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다시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얻고 여러분은 주님을 얻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는 많은 선물들이 상급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나님 땅도 없습니다. 저는 아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시는 그분이 선물이라는 거죠. 주시는 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는 어떠한 것도 선물이겠지만 주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선물. 나를 줬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셔 자신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땅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물보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더 기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처음에 사랑으로 또 감사로 시작했다가 그 감사와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정말 억지로 견디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중심이 뭔가, 그 진심이 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 중심과 동기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숨겨요. 그 요나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참 우습게 보이지만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요나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국민 선지자였습니다. 인기가 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된다고 말했을 때 확장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내년에 통일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 목사님 말대로 통일되면 우리가 그 목사님 어떻게 볼 거죠? 정말 대단한 위대한 분이구나. 요나가 그랬다는 거죠. 정말 요나의 그 예언대로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선지자, 국민들이 다 인기짱.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착각한 거죠. 나는 대단한 선지자야. 나는 괜찮은 선지자야.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본심을, 진심을, 동기를 다 까발리시는 거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이라고 눈꽃만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좁은 이기적인 선지자임을, 박넝쿨 하나 정말 사라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따지는 어이없는 어린아이 같은 선지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상황, 환경,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15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진심이죠. 사울의 진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가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기를 싫어한 거죠. 그 동기와 숨은 동기를 하나님 드러내시죠. 왜냐하면 쪽팔리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진심을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아닌 다른 진심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만족한,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심과 동기를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당자의 큰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자의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 큰아들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정말 순종해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견딘 거죠. 견디어 온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견디면서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고, 선교사역도 견디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큰아들의 동기는 아버지를 사랑함도 아니고, 그리고 동생을 사랑함도 아니었죠. 남은 재산은 다 내 것이라는 욕심이 그의 진심과 동기였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가문, 이세의 가문 중에 하나님의 왕을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이세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양치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진심과 동기를 보셨기 때문이죠. 그의 진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동기를 성령님이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박수인가?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인가? 살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PPT를 잠시 보면서 네팔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빨간색. 예.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이제 그 일본으로 파송을 받는 우리 친구들 4, 5, 6학년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선교가 뭐냐 하면 송편을 빚는 거다. 그런데 그 송편 빚는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 거죠. 여러분, 아이가 막 이렇게 3살, 4살, 아니면 5, 6살 아이가 와서, 제가 얼마 전에 송편을 제가 빚어봐도 엉망인데, 그 아이가 송편을 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엉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편을 만들으라고 시키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은 뭐죠? 사랑인 거죠. 얘가 분명히 하면 엉망으로 만들 텐데를 알면서도 이제 송편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선교도 그와 같다고 그래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면 엉망되는 거죠. 제가 선교하면 엉망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선교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와서 한번 도와줄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는 거기 있는 것이지 정말 참 제가 엉망으로 만들까 두렵습니다. 저는 3월 25일날 2016년에 다섯 가족이 이렇게 네팔로 들어갔고요. 넘겨주십시오. 네팔의 위치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팔은 저도 파송되기 전에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네팔이 어디 있나. 한국에서 7시간 직항으로 거리에 있고요. 경유하면 14시간 중국으로 거쳐서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요. 예, 네팔은 이 벽돌 모양처럼 생겼는데 위쪽에 있는 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파란색 이 색깔 있는 쪽이 히말입니다. 히말이 무슨 뜻이냐면 산이란 뜻이에요. 산. 산이란 히말라야 이게 산이란 뜻입니다. 산. 그래서 히말라야가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중에 에베레스트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이제 뽀하리라고 언덕이란 뜻입니다. 여기 언덕이 어떻게 되냐면 500m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500m에 3000m까지를 언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두산이 2700m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언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산의 개념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서 아 이분들은 3000m가 넘어가야 아 산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 테라이라는 부분은 이 네팔 발음은 또라이인데 또라이 같이 들리는데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라는 부분은 이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평야 그리고 언덕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팔은 2008년도에 힌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고 힌두 왕이 무너지고 연방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60여 개 부족인데 언어군이 124개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 산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 언어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한 30개 정도 언어는 예수님을 성경에 번역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언어입니다. 30개 정도. GBT, SIR이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힌두교가 80% 정도고요. 한 10% 정도는 이제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티벳 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티벳. 티벳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위가 티벳이거든요. 그래서 티벳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고 티벳 승려들도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룸비니라는 곳이 그 부처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예, 성지순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불교계 쪽에서. 그리고 힌두의 성지도 네팔입니다. 파슈파티나트라는 아주 정말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성지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영적으로 강력한 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아마 네팔하면 히말 안 보이실 텐데 세계 8000m 이상 고봉들이 14개인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에베레스트가 네팔에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로체라는 칸첸준가 뭐 이런 산들이 있고 또 넘겨주십시오. 안나푸르나를 많이 아실 겁니다. 안나푸르나는 네팔 국경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360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 오셔서. 그래서 잠깐만 보시려면 일주일 코스도 있고 그리고 한번 라운딩을 하시려면 한 3주 정도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올라가시면 한 3주 정도를 내시면 정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신 국가입니다. 신이 많아요. 힌두교이기 때문에 신이 몇 개나 되냐면 한 3억 3천만 개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세 신이 각 세대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 3천만 개가 된 거죠. 맨 오른쪽에 이제 창조의 중간에 이제 유지 보수의 마지막 시바가 파괴의 신입니다. 어느 신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브라만, 비슈누, 시바 중에 어느 신을 가장 많이 예배를 할까요? 시바입니다. 시바. 왜 그러냐면 시바가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에 와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토요일 되면 부자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먼딜에서 이 예배당에서 네, 절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토요일이냐 하면 네팔은 공식적인 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도 토요일에 예배를 안식교가 아니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날만 공휴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뭐하냐 오늘 같은 날은 다 학교 가고 직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만 휴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이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다민족입니다. 120 아까 64개 민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쉘파 아시죠? 예, 그 에베레스트 가이드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구룽은 포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팔의 그 관광지라고 아주 소문난 곳인데 포카라에 원래 사는 민족이 구룽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네왈 민족이 있는데 네왈은 원래 이제 지금 수도인 카트만두에 원래 살았던 민족이 네왈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라이 민족인데 이 티베트 쪽입니다. 티베트 쪽이라서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현지인 이름을 지어주던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브라카스 툴룽 라이라고 지어주더라고요. 브라카스가 뭐냐면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처럼 생겼다 해서 툴룽 라이라고 지어주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가난합니다. 네팔은 정말 가난해요.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1.5불을 못 버는 하루에 1.5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전체가 한 4분의 1 정도가 못 벌고 그 다음에 극서쪽으로 갈수록 한 반 정도가 1.7불, 1,700원 정도를 못 버는 거죠. 하루에. 우리나라가 3만 2017년 통계가 3만 한 8,000불 정도 됐을 때 여기 얼마였냐면 883불인가 그랬습니다. GDP가. 그래서 정말 못 사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아이들이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는 이제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게 불법이 됐어요. 불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는 다 이제, 하는 거죠. 일을 다 합니다. 아이들이 다 나가서 돌을 부수고, 또 나무를 해오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아이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네팔 하면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이 지진 때문에 7.9와 7.4의 지진이 있었는데 경주 지진이 한 1000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8,8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한 2만 명가량이 부상을 입고 여기 주택 30만 채 돼 있는데 반파까지 합치면 80만 채가 부서지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포카라와 카트만두 사이에 지진이 발생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집들이 부서졌는데 지금은 거의 좀 많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는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구호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펀드가 들어온 거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15% 정도만 집행이 됐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 부패가 심하던 거죠. 예. 부정부패.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개종금지법이 작년 8월에 시행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는 물론이고,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으로,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거죠. 전도지를 주다가 신고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5만 루피, 5만 루피라는 것은 한 5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돼요, 현지인들. 그 정도의 벌금을 내고 둘 다를 하고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법이 이제 시행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도 이제 못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예. 친구만 되면 뭐든지 되는 거죠. 친구가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개종금지법의 현지교회 반응은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더욱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고 숨어서 성경공부를 하게 돼서 더 감사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 전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막는다 해도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정말 사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기독교 가장 빨리 성장하는 20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네팔이었어요. 하나님 네팔이 굉장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굉장히 시골 마을에 그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산골 같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마을들 한 50가정, 100가정 되는 그 마을들에 교회들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제가 현지인을 만나보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부분 한 70% 80%가 병 고침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힌두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거기 극심한 힌두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엄청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된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서 힌두 무당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이제 구슬을 해달라고 염소를 주고 이렇게 염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우리나라 뭐 황소만큼 염소가 굉장히 그래서 염소를 주고 이제 구슬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막 구슬 하더니 염소는 받고는 네 아이는 죽는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심정에 또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무당 용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무당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는 죽는다 뭐 신에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죽어간 아이를 앞에 두고 정말 이 아빠가 정말 저미는 가슴으로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소문을 듣게 된 그게 바로 이제 예수 신인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3일 길을 그 길이 없습니다. 네팔은 이제 길이 있는 곳은 네팔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길이 없는 막 산길을 내려와가지고는 성경을 신약 성경 네팔어로 된 성경을 사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읽었대요. 그냥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냥 그 성경을 그냥 읽었대요. 근데 나았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주변에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뭐 선교사님들 열심히 했겠고 또 현지인들 전도를 많이 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넘겨주십시오. 더 큰 체험을 중시하는 거죠. 병고침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환상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기도와 찬양이 더 열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취약합니다.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뭐 박옥수, 뭐 구원 다 들어와 있어요. 예. 통일교 얼마 전에 와가지고 2부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 이단들이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통일교는 돈이 많으니까 이 가정교회 리더들을 오라고 하면은 세미나 한번 하는데 노트북 하나씩 줄게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면은 다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저희도 2년 동안 뭐 있나 네팔어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네팔어와 함께 죽으나 사나 네팔어 어순이 다행히 같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하는 대로 이렇게 이 성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되는 이렇게 뜻이 전달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하는 건 어렵진 않고요. 설교할 때 좀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 좀 준비하고 나서 제가 검사를 이제 현진이한테 좀 받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정도. 예, 그 정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아까 중요했듯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구만 되면 뭐든지 돼요. 안 되는 것도. 근데 친구가 안 되면 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거야. 2년 동안 좀 애를 섞고 넘겨주십시오. 고신 긴급구호단이 지진 후에 오셔가지고 그 벽돌 기계를 기증을 하셨는데 그 기계를 기증하면 저희들이 좀 돕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정탐을 한 거죠. 이제 네팔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서쪽하고 동쪽. 동쪽하고 서쪽. 동쪽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16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보다 긴 게 아니고 큰 나라가 아닌데도 16시간 걸린 이유는 도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16시간 서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서쪽으로 가는 데는 20시간이 걸렸어요. 가가지고 정말 엉덩이에 정말 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20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와.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아무리 많이 가도 5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저 끝에서 끝까지 가서 5시간. 이건 너무 쉽더라고요. 이거는. 아,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라는 걸 참 거기 있으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만났고요. 넘겨주십시오. 2년 동안 단기팀에 오셨어요. 오셔서 의료사역, 한방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침 놓는 사역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용, 머리를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용 사역을.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놀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1970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시골에. 그래서 인형극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는, 정말 이 인형극을 보고, 예수님을 듣게 됐죠. 이 교회에 유년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이 팀이 한번 와가지고 사역하고 나서는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이렇게 단기팀이 정말 영적으로 파워풀했구나. 단기팀이 한번 사역으로 제가 5, 6년 사역한다고 주일학교 생기겠습니까? 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 이제 단기팀을 가시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정말 가서 하나님이 이 팀을 사용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를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역을 준비 중인데 가정교회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이분들 넘겨주십시오. 이 가정교회 리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요. 리더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본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학력이 낮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설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설교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는 설교죠.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두고 몇 개월씩 신학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산으로. 거점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한 3, 4시간 걸어서 내려오고 일주일 정도 넘겨주십시오. 이런 가정교회 리더들인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팀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합숙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저희들은 또 빠지고 또 성경을, 왜냐하면 이분들도 일을 또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고 있을 수만 없거든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하고 또 빠지고 일주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7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립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염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소를 한 6마리 암컷 4마리, 수컷 2마리. 네. 이것도 연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염소 한 마리가 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사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목회자 재교육입니다. 2세대 목회자들이 일어서고 있는데 이분들도 참 어렵습니다.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자립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소명의식 부분에서도 그리고 네팔은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교회가 있을 경우에 그 정도로 신학 교육이 부재하죠. 그래서 이분들 재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 지금 5개월에 PTCP라는 교육을 지금 준비 중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남아공에서도 하고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개월 합숙하면서 아주 그 목회자로서의 실제적인 아주 교육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그 코스인데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저와 같이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대우 선교사님 계신데 함께 팀을 이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위대하시니 위대하신 주님의 명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준비가 잘 진행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1월 말에 이제 비자를 이제 저희들이 리뉴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인도에서 많이 추방되고 계시고요. 지금 네팔로 들어와 계시지만 네팔에서도 지금 이민국에 저희들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비자와 다른 활동을 할 경우에 저희들을 추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동기가, 우리가 하는 그 말의 진심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켜 회심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작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한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